다시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를 주님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제10계명의 내용에 의거해서 말씀을 좀 묵상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셔서 말씀을 조금 전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기독교 윤리의 한 주제 제10계명. 기독교 윤리는 10계명의 순서대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제 벌써 10계명 제10번째 계명에 도달했습니다. 탐심, 자족, 절제, 자기부정, 자 이런 소수제들을 우리 아울러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탐심. 탐심은 정당하게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는 마음, 즉 지나친 혹은 과도한 불의한 욕심, 그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욕구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욕구, 죄가 아닌 욕구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욕구를 탐심이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친 과도한 불의한 욕심, 그것은 특히 다른 이의 소유물을 내가 취하고자 하는,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은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과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탐심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큰 죄악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죄악들의 목록을 쭉 열거하면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탐욕이라는 것이 악의가 가득한 자유,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탐욕이라는 것이 죄악의 목록에, 중요한 죄의 목록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거기도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강탈하는 자들은, 다 우리의 죄들을 경계해야 될 죄들입니다. 도적, 남의 것을 손대는 것, 탐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또 욕하는 것, 욕도 예, 하면 안 되고, 강탈하는 것, 남에게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도적보다 더 나쁜 일일 텐데, 예, 강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죠. 천국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면 천국이 다시 세상처럼 되겠죠. 세상처럼 복잡해지고 싸움이 생기고 하겠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의 목록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5절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 예? 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와 탐하는 자를 거의 비슷하게 두었으니까, 예, 음행하는 것 큰 죄인 줄 다 알고 있듯이 탐심도 큰 죄다. 아, 탐심이 조심해야 할 죄로구나. 예, 골로새서 3장 5절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자, 음란한 그런 모든 죄들도 이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다 같은 부류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탐심이니, 탐심도 포함했습니다. 탐심이 그만큼 큰 죄로구나. 음란만큼 큰 죄로구나.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고 탐심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가치 있게 너무 과하게 여기는 거지 않습니까? 땅의 돈이나 그런 물질이죠, 또. 그러니까 탐심은 결국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는 것과 같겠구나. 그러니까 우상숭배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세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탐심은 하나님을 대처하는 가치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이니까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도 여전히 욕심 품고 나는 그래도 가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탐심이니까 그건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탐심은 다른 죄악들의 원인이 됩니다. 시편 10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니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탐심을 이익을 탐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돈의 이익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이익을 택하겠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익을 택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 그것이 가룟 유다의 죄였죠. 은 30개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제자로 사도로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3년 가까이 따라다녔을 터인데 결국 주님을 배신하고 주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섰으니까 예, 팔아먹고 먹었으니 팔아버려 배신했으니까 그것이 탐심의 결과다. 돈 사랑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잠언 28장 25절에 보면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탐심의 결과 중에 한 죄가 다툼이다. 예, 욕심이 있으니까 다투지 욕심이 없으면 싸울 것도 없는데 탐심이 있으면 그것이 명예심이든지 땅에 무엇이든지 탐심을 품으면 더 가지려고 싸우게 되죠. 야고보서 4장 1절 2절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싸움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욕심을 품고 더 가지려고 할 때에 싸우고 다투게 된다고 보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음과 돈의 유혹을 경계해야 할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양자택일 하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다 가지려고 하나님도 천국도 가야 되겠고 돈도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돈 사랑 자꾸 포기하라 그런 설교는 하지 않았으면 딱 좋겠고 예, 하나님이냐 돈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양자택일할 마음이 없이 둘 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두고 하시는 거죠.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둘 아니겠죠?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택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택하면 안 됩니다. 돈 가치가 택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의 유혹이 바로 탐심입니다.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결국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아멘도 하였고 진심으로 믿는 것 같았는데 결국 왜 실패가 됐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이 왜 나오느냐? 결국은 재리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세상의 염려도 큰 것이고 재리의 유혹.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이고 세상에. 예, 낙타가, 예, 낙타가, 약대, 낙타죠.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간다고. 예, 바늘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조그만 골목을 바늘귀라고, 예, 이름을 붙였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을 말하는데, 약탄은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없다고 그러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그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기가 진짜 거의 불가능하고 그럼 난 부자 안 될래요. 부자 안 될래요. 부자가 되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부자 안 되기를 오히려 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잠언 23장 4절 5절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랬어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이라. 어느 날 분명히 내 것이었는데 어느 날 사고 한두 번 나니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그게 재물이다. 헛된 줄 알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예,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표현과 같이 우리에게 굶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드리지만은 주님 아무쪼록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의 예,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알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오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와, 부자가 되면 진짜 위험하네요. 시험,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나쁜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그래도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래도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계속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결국은 모든 악한 일들의 근원은 돈 사랑이었구나.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초월하며 살 수만 있다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구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그러므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 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는 틀린 것 같고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도 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버려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돈을 사랑치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만족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리고 게을르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은 하고 남에게 꾸러 가지 말고 남에게 돈 빌리려고 하지 말고 정부에게 돈 빌리지 말아요. 정부도 요새 돈이 없어요. 예, 나라도 영 지금 엄청 예,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부도가 안 나겠는가 싶을 지경인데 정부에다가 자꾸 손 내밀고 뭐 혜택을 준다고 해도 자꾸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돈을 족한 줄 있는 돈을 족한 줄로 알라. 성경은 교회의 장로나 집사의 자격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 이런 말씀을 했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죠. 3장 3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전통본문에 나와 있고 또 집사의 자격도 그러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자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것이 자격에 나와 있어요. 장로의 자격.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고 교회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본이 되는 것뿐이죠.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실천하는 자가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하고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자격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려운 때가 올 것이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할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그렇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그런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그러나 탐심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 바로 안 믿으니까 그때 알아봤죠. 하나님 바로 안 믿으면 남는 게 세상밖에 더 있겠는가. 그러면 탐심 빼고 무엇을 그가 살겠는가. 우리가 짐작은 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이단들은 탐욕을 부린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르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전부 자기의 이익으로만 보여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설득하든가 잘 그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더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이단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하나같이 배가 망신하게 됩니다. 재산 집도 팔아놓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려면 빈손으로 나와야 되니까 나오지 못하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보입니다. 정통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 이단들은 탐심에 아주 연단이 단련이 돼서 그거는 하나도 양심의 가책 없이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린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발람도 그랬죠. 거짓 선지자 발람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도 자꾸 가고 싶어졌죠. 오면 내가 모든 거 잘 해주겠다고 아주 대우를 최상급으로 잘 대우해 줄 터이니 이런 기회가 다시 없으니 깊이 생각하고 오시오 오시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발람이 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과 같다.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싹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거기도 이단들을 묘사하면서 그래서 이단들은 한결같이 이단은 교리 사상이 잘못된 건 물론이고 또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음란하고 또 다른 특징은 탐심을 가지고 그러면 다 되죠. 성경에 제일 우리가 많은 교훈 중에 사람이 또 성적으로 정결 순결하고 부부관계가 반듯해서 탈선이 없고 그리고 돈 문제에 대해서 초연하고 그런 것에 밝히지 않으면 꽤 인격자이고 거기에 교리 사상이 건전하다면 건전한 자이겠죠. 자, 자족이라는 문제도 좀 생각해. 우리가 탐심을 버리려면, 탐심을 금방 좀 생각했는데, 탐심을 버리려면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천국에 두고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니까, 천국만 바라보니까 땅 위에서는 그만하죠. 세상에서 뭘 천년 만년 산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 것이 없겠죠.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니까 세상에서는 그저 내가 너무 배고프면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내가 손가락 빨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제일 그렇죠. 아기들이 엄마 뭐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사줄 돈이 없으면 제일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 정도 사줄 수 있는 여유는 다 있으면 좋겠고, 그런 정도지 내가 부유한 부자가 될 거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은 하지 않아요.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지혜자의 기도를 아시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잘 알지만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슬리는 거죠. 부자 되기를 다 좋아하는 마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주님의 기도와 똑같아요. 일용할 양식, 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 지혜의 말씀입니다.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뱅이도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되지 말고, 가난해서 남의 것 훔치거나 또 돈 빌리고 갚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돈을 빌리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가 결심은 빌리지도 않는 결심을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내가 죽으면 그냥 내가 죽는다, 굶어 죽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굶어 죽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그래 굶어 죽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시는 무심한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괜히 꿇어 다니지 말고, 또 정부에 기대지도 너무 말고, 내가 스스로 살아갈 길을 좀 모색하고 하는 거 좋겠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도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족은 자족하는 줄, 족한 줄 안다는 뜻이겠죠. 지족이라는 우리 한자말은 족한 줄 안다, 알지 자는 안다는 말이죠. 지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하고 비슷한 거죠. 족한 줄 아는 마음이 자족이니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잘하는 말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갈 때 보면 다 그렇잖아요. 돌아갈 때에 아무리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수의 한 벌에 관 한 개인데, 관을 뭐 근사하게 좋은 걸 해봐도 그 관 들어가면 썩고, 아니면 요새는 화장 많이 하니까 화장할 때 태우기는 아깝기도 하고, 아이고 저렇게 화장하는데 비싼 관을 했을까, 그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좋은 일 좀 쓰고, 어차피 화장할 때 태우는 관이면 제일 싼 관 해도 돼. 괜히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는 이 정도로 삽니다, 그거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검소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 난 누구 지금 장례식을 난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관도 모르니까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대. 난 늘 그런 생각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장례식에는 가서 비싼 거 하지 마세요, 비싼 거 할 거 없고요,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런 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수위도 너무 비싼 거 그렇게 고급 수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는 절약적이게 하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나는 그 서양 사람들처럼, 예, 수의도 입히지 말고, 수의도 옷이 괜히 수의 입히면 이상하게 보여. 자기 그냥 평소에 입는 옷, 잘 입는 제일 좋아하는 옷, 그냥 깨끗한 거 그거 입혀가지고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미국 사람들 내가 몇 번 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무슨 모여서 그 이런 우리 장례 문화도 아마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빈손과 뭐 이게 차려놓고 며칠씩, 3일씩 그렇게 하는 거, 이제는 할 사람도 점점 식구들이 없지만은 그렇게 아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장의사에서 그냥 다 그 준비해 놓고 발인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본 건 그랬어요. 난 한 번 가봤는데 발인할 때 가서 예배 잠깐 드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쭉 돌아가면서 관을 직접 다 보더라고요. 관 뚜껑을 열어놓고 관에 다 보는데 완전히 자기 평상 옷 입혀놓고 조용히 자는 것을 해놓고 다 보고 그다음에 뚜껑도 벗어 그다음에 장지로 출발하는데 다 깜빡이든 깜빡깜빡 켜놓고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뭐 여기 너무 호화롭게 뭐 많이 꽃들 화환들 많이 하는 것도 큰 낭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 돈이 얼마 화환 하나에 얼마씩인지 몰라도 그 하면은 다 그냥 돈으로 하지 화환하지 말고 돈으로 하면 그 돈 갖고 유족들한테 좀 유익하게 쓰고 또 고인의 뜻을 따라서 선한데 좀 유익하게 쓸 수 있지 너무 화환은 한두 개의 표시를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하고 그런 거는 다 낭비가 아닌가 안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또 히브리서 여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족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오늘도 내가 일용할 양식 좀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입어야 되니까 너무 벗고 살 수는 없으니까 추울 때는 따뜻한 옷 또 더울 때는 좀 시원한 옷 그런 거 있으면 되지 그 옷이 너무 좋으냐 나쁘냐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런 거 관심 너무 갖지도 말고 그 형편 처지를 따라서 하지 옷 돈 있으면은 잘 입는 거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오히려 그 잘 입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닌지 그 돈을 절약적이게 잘 쓰는 것이 오히려 가치 있는 일은 아닌지 그런 걸 좀 조언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옷을 입고 사셨겠는지 주님은 그렇게 쫙 빼 있어서 고급 저 백화점에서 고급 옷 저도 그런 거 보면 이게 너무 쫙 빼 입는 옷 같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또 입어야 된다고 그래서 입기는 입고 또 이제 좀 편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서 좀 편한 옷을 입고 그러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자족하며 살아야 되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가진 것을 그저 만족한 줄 알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너무 꾸러가지 않게 필요한 만큼은 주세요. 그렇죠? 주시겠죠. 또 그런 각오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남자는 결혼한 남자는 그 경제 책임을 지는 그런 있다고 보니까 남자들이 책임을 다 해야 되고 책임이 다 되는 때에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좀 주께서 여유 있게 주시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도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아직 먹을 것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고 살고 그래야지 매일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이고 오늘도 또 만나냐고 그 만나도 없는 사람 천지인데 오늘날 말하면은 굶는 사람이 지구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일용할 양식 아직도 빵 조각이나 라면이라도 또 밥이라도 김치라도 또 된장찌개라도 있으면 감사하면서 거기에 또 아유 그래서 기력이 되겠는가 고기도 좀 있고 생선도 있으면 좋은데 그래 주시면 그것도 또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감사하고 반찬 투정하는 거 제일 보기 싫은 얘기죠. 반찬 투정하지 말고 반찬 투정하지 말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그러나 또 기력이 좀 부족하면 조금 더 먹어야 기력이 좀 있기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뭐를 더 먹으면 약간 더 기력이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 늘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덕이죠. 지금 탐심 또 자족 절제, 절제는 자신을 통제하는 덕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성숙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마지막에 언급된 덕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했죠. 절제는 우리의 감정과 말과 지식에 관계된다고 보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런 표현이죠. 노하기를 더디 우리의 감정이 다 있는데 사람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화내는 거는 다 안 배워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화를 잘 절제하는 것은 이것은 훈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성질을 내고 싶은 대로 성질을 내는 사람은 아직 인격에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건 애들이나 그렇게 막 화내고 그러지 어른이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아이들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 같은 애 그렇게 말합니다. 화가 좀 나더라도 자기를 잘 통제하고 그런 화나는 얼굴을 좀 그래도 조금 감추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른스러운 모습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이런 말씀입니다. 지식도 절제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의 절제지요. 감정과 지식과 말의 절제가 필요하다. 특히 잠언은 말의 절제에 대해 많이 교훈하였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고 그 입술을 좀 제어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 잠언 11장 1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랬어요. 함부로 남을 멸시하지 않고 잠잠하느니라. 잠언 11장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잠언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러니까 말을 좀 절제하라, 말을 아끼라는 그런 교훈이죠. 다시 잠언 20장 19절에는 또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앞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말 많은 사람하고는 친구 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말의 절제에 대해서 잠언은 많이 교훈했습니다. 절제는 물론 술에도 관계됩니다. 감독은 절제하며 거기에 단어는 바로 술에 대한 문제처럼 그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절제하며 여자도 절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교훈을 했죠. 우리에게 절제가 참 중요한 덕이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렇죠. 이기기를 우리는 이기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생활에 승리자 되기를 원하지 중간에 중도 하차하거나 실패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아 옳다 옳다. 결국 승리하는 길은 모든 일을 좀 절제하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다. 세상의 일도 신앙의 생활도 똑같다. 이치가 비슷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타기 위해서 절제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 차이가 있다. 이치는 비슷하다. 우리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절제해야 된다. 또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한테는 잘 가르쳐 놓고 자기는 실패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기 부정, 자족과 절제, 지금 자족과 절제는 자기 부정과 함께 자기 부정 위에서 가능한 덕목이라고 보입니다. 자기 부정은 성도에게 매우 기본적이라고 보입니다.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 부정을 교훈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에도 비슷하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거기는 날마다란 말이 더 있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부정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자존심. 자존심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자존심. 예? 자존심. 그것이 영어로는 아마 자존심이 프라이드일 텐데 프라이드는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프라이드. 프라이드가 있다.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그것은 자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해,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던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만의 얘기가 나오죠. 그 나만이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여종이 아이고 우리나라에 가면 여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부탁해서 편지를 하나 받아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가서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왕은 깜짝 놀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나병을 고치겠느냐.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보내시오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큰 나라 아람 나라의 장군이니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오는 위풍당당한 장군의 모습으로 왔을 터인데 와서 이제 엘리사의 말을 듣게 되는데 그때 엘리사가 나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하는 말이 사람을 시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나만이 노하여서 물러갔습니다. 그 집에 있자 그 말을 듣고는 기분이 상해서 가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환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내가 그래도 이래봐도 아람의 군대장관인데 왕의 직접 서신을 들고 내가 온 사람인데 내가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은 아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이 오셨습니까? 그러고 아 거기 어디가 지금 그렇게 상처가 제일 큰데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다메섹 강이 자기 나라 다메섹의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강물에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될 바에야 우리나라 강이 훨씬 요단강보다 깨끗하고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려 했다. 그렇게 되게 재미있는 얘기죠. 그러나 신하들이 만류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인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한 어려운 걸 시키더라도 병만 낫는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도 어렵지도 않은데 화낼 거 없습니다. 가서 씻어봅시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오히려 지혜롭게 대답해서 가서 씻고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죠. 자기 부정은 바로 이런 자기 생각과 견해, 고집, 교만, 자존심, 자랑, 명예심, 감정, 욕망, 생에 대한 애착 등을 다 부정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제와 자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존심과 교만을 동반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도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 어려운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기 부정은 겸손을 동반하고 믿음과 순종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이라는 말씀이죠. 헌신의 교훈이죠.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자기가 산 제물처럼 드리면 자기라는 게 없는 거죠. 자기가 부정돼야 드릴 수 있죠. 이미 자기는 제물과 같이 제단에 바쳐진 것과 같다면 거기에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의 주관, 주견, 주장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헌신한 참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걸 내가 인정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나이다. 그게 정말 자기 부정이 거기서 나오겠죠. 헌신하고 자기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 구원 얻고 천국 소망 가진 성도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덕목을 여기에 몇 가지 말하기를 탐심을 버리고 돈 사랑, 세상 사랑, 탐심은 큰 죄요, 우상 숭배의 죄요, 탐심을 버리고 천국 가지 못할 죄요,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더 그러지 말고 만족하고 살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내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줄 알고 절제하고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들로 잘 승리적 삶을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절제하며 자기 부정을 하는 일에 대해서 주께서 성경에 교훈하신 것을 함께 모아 조금 같이 묵상하였나이다. 주님 주신 주제를 마음에 새기고 승리적인 제자들, 승리적인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